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지난 한 주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셨나요?
네, 뭐 특별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과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절정과 위기를 통한 사랑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 6장 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가 4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신혼 첫날 밤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로 만들어 묘사한 내용입니다. 쌤들 혹시 조선시대 이야기를 다룬 연속극에서 혼례의 최절정에 나오는 장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날 밤이요.
네, 그렇습니다. 신방 안에 신랑과 신부는 수줍게 마주 앉아 있고 동네 사람들은 창호지에 구멍을 내어 엿보는 모습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요?
신랑과 신부가 있는 방 안에 불이 꺼지고 또 이제 우리가 보는 화면은 어둠으로 처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두운 장면을 통해 그 다음 장면은 시청자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는 그 신혼 첫날 밤의 장면을 어두움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은유를 통해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쌤이 아가 4장 1절과 2절을 요한쌤이 아가 4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바라보며 입으로 말한 첫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고 말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시적인 운율을 통해 신부의 무엇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신부의 눈, 머리털, 입술, 뺨, 유방 등을 묘사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운 육체를 바라보며 깊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자, 하나쌤이 아가 4장 6절을, 요한쌤이 아가 4장 7절과 8절을 읽어주세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 산과 요형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네, 여기서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를 무엇으로 비유하나요?
몰약산과 요형의 작은 산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좋은 향기가 나는 산으로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신랑의 눈으로 본 신부의 모습은 어떤가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신랑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신부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신랑의 눈으로 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신랑의 고백처럼 정말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을까요?
아니요. 아가서 1장에서 표현된 신부의 모습은 햇볕에 쬐어서 피부가 거칠고 거무스름해요. 그리고 신부의 출신 성분은 왕인 신랑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민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랑의 눈에 신부는 부족한 것이 없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신랑의 눈에 무엇이 씌었다고 표현하지요?
남조선 표현으로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요. 우리를 향해 사랑의 콩깍지가 씌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 많고 흠이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너는 순결하지 못하고 추악하다라고 정죄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악한 영들의 교묘하고 끝없는 공격에도 우리를 향해 항상 어여쁘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며 함께 가자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쌤이 아가 4장 9절을, 요한쌤이 아가 4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신랑은 신부의 무엇 때문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씀하나요?
신부의 눈짓 한 번, 그리고 신부의 목과 목에 걸린 구슬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무엇에 비유해서 노래하나요?
포도주하고 각종 좋은 향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이 달콤하고 진한 포도주와 각종 향기로운 향내보다 더 향기롭고 진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가서의 사랑 노래를 들으며 떠오르는 어떤 고귀한 사랑이 있지 않나요?
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한없이 부족하고 순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아멘. 자, 요한쌤이 아가 4장 11절과 12절을 하나쌤이 아가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주세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하와 나도초와 나도와 본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신랑은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달콤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들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귀한 생수로 신부의 모습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네, 그건 신랑만을 위하여 신부가 지켜온 그녀의 사랑과 순결함을 아름답게 묘사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신랑만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 신부의 마음을 아름답게 여긴 신랑의 표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우리의 신랑 되시며 재림하실 예수님만을 위해 순결하고 달콤하고 향기로운 참된 사랑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아가 4장 16절은 신랑이 부른 사랑의 노래에 대한 신부의 답가라고 할 수 있고 아가 5장 1절 앞부분은 신랑의 노래이고 뒷부분은 친구들의 외침입니다. 자, 하나쌤이 아가 4장 16절을, 요한쌤이 아가 5장 1절을 읽어주세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과 그들만의 공간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하는 것을 상상하며 노래합니다. 그러자 신랑이 뭐라고 노래할까요?
신랑은 자기 동산에 들어가 꿀과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시며 향기로운 몰약과 향품을 거두어서 즐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동산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그들만의 공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사랑하는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향기와 달콤한 음식을 즐기는 것은 첫날 밤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운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뒷부분의 친구들의 외침은 첫날 밤을 지내는 신랑과 신부에게 사랑에 흠뻑 취하라는 표현입니다. 자, 요한쌤이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성경은 한 몸을 이룬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속 신랑과 신부의 모습에서도 성적인 수치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혼 제도 속에서 갖는 남녀의 성적인 관계는 건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쌤이 아가 5장 2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잠자리에 누웠지만 마음이 깨어있는 여인은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할까요?
밤 이슬을 맞아가며 여인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또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요한쌤이 아가 5장 3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여인은 문을 두드리며 그녀를 부르고 있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순간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나요?
잠자리를 들기 위해서 발도 씻고 옷도 벗었는데 다시 옷을 입고 발을 더럽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잠자리에 누운 여인은 다시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조금 귀찮아합니다. 자, 하나쌤이 아가 5장 4절을, 요한쌤이 아가 5장 5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나의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여인은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자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기 위해 문빗장을 잡습니다.
목사님,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그건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여인의 임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꿀처럼 흘러넘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요한쌤이 아가 5장 6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사랑하는 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사랑하는 신랑으로 인하여 넋을 잃을 정도로 낙망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쌤이 아가 5장 7절을 읽어주세요.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네, 여인은 사랑하는 임을 찾아 성을 헤매다가 무슨 일을 당하나요?
성에서 행순하고 파수하는 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상처 입고 옷을 빼앗겼어요.
네, 사랑하는 임을 찾아 헤매다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자, 요한쌤이 아가 5장 8절을, 하나쌤이 아가 5장 9절을 읽어주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혹시나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자신이 그를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녀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이길래 자기들에게까지 찾아달라고 또 부탁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여인의 사랑하는 님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쌤이 아가 5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요한쌤이 아가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스러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몰약의 줍이 툭툭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아에 총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네. 아가 4장에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처럼 신부인 여인도 사랑하는 임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친구들에게 마음을 다해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쌤이 아가 6장 1절을 읽어주세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여인의 사랑하는 자를 향한 사랑 고백과 자랑을 듣고 그녀의 도와달라는 요청에 대해 어떻게 답할까요?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함께 찾으러 가자고 대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인의 진심 어린 사랑이 예루살렘 여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요한쌤이 아가 6장 2절을, 하나쌤이 아가 6장 3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운 동산을 향해 가면서 뭐라고 사랑을 고백할까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쌤이 아가 2장 16절을 읽어주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 6장 3절과 아가 2장 16절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가 2장 16절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라고 말이 먼저 나오는데 아가 6장 3절은 먼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의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랑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서 속 여인은 작은 귀찮음을 소홀히 생각하다가 사랑하는 자를 잃을 뻔했습니다. 혹시 쌤들도 이와 같은 일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홀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쌤은 어떤가요?
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잘 읽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식사기도 하는 것도 귀찮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교제가 소홀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져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소한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사소한 것들을 희생하기 싫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귀찮아하면 사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사랑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매력을 깊이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분의 아름다움을 자랑함으로 사랑이 회복되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 6장 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연애사잖아요. 아, 근데 이 연애사를 보면서 이 남녀의 사랑 속에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느끼게 되었고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내 안에 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가서에도 그 복음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에 놀랍고 또 굉장히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하게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쌤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랑이라는 게 또 누군가를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게 그만큼 다른 어떤 사소한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항상 막 제가 바쁘다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제가 할 건 다 하면서도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관계에서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좀 사소한 것을 좀 포기를 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내가 스스로 만들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남녀의 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남녀의 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에서도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내가 아닌 하나님과 타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품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룻기에 나타난 신학 주제인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이고 현실의 신앙생활에 당장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 믿음에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대해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룻기 4장 1절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룻기 안에서 어색하고 낯선 단어가 두 번 언급됩니다. 2장 3절에 우연히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리 자매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릭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룻이 추수 때 떨어지고 있는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보아스가 밭으로 지나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적인 표현은 성령에 이끌려 갔다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다던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엔 그런 말이 없고 우연히 갔다고 표현되어 있는 게 어쩐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네, 그럴 겁니다. 여기서 우연히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미크레라는 단어인데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어떤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왜 힘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라보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해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었다. 그런데 바라보니까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짜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표현 속에도 우연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연찮게 상황이 딱 들어맞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하셨다거나 하나님이 그를 이끌었다는 표현이 없고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서 우연찮게 만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단어를 말씀에 나온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연하게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보아스도 우연찮게 손쉽게 기업 물을 자를 만난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렇네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알아서 일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닌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단어로 쓰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이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됐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믿는 것이 맞는 것이죠. 참새가 땅에 떨어져서 적당한 가격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룻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고 보아스도 본인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성문으로 갔던 건데 그런데 그럼 이런 모든 선택이 사실 룻과 보아스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정이고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기만 한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어떻게 서로 충돌되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답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아시는 것이고 그에 맞는 계획을 모두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나에게 100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100가지의 선택에 대한 모든 경우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선택은 사실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무한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특정한 범위 안에서 개연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코프에 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물을 가지고 제가 행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네,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안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물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물을 버리는 선택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제가 갑자기 코프에 담긴 물을 버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아무 개연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코프에 담긴 물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마시냐 마냐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개연성이 선택의 범위를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예를 들면 젊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의 자유는 마치 무한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 자유라는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이 아무나 만나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준과 감정에 따라서 자유의 범위를 스스로 줄어들게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개연성으로 인해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자유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거군요. 당연한 내용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한계가 없이 무한히 자유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 어느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자유롭게 무언가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무한하지 않고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제한적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기에 진흙인 우리는 토기장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바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주제에 대입해보면 토기장이에겐 진흙으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자유가 무한히 있지만 진흙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좋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가진 자유함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토기장이와 진흙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인간의 자유가 마치 하나님처럼 무한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가 무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무한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무한한 자유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에 맞춰 그에 합당한 지혜를 사용하시는 것이군요.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어떤 과정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모든 선택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더욱 굳건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선 그러면 왜 우리의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미 아셨다면 그에 대한 예방을 하실 수 있었을 건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두셨을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때문에 죄에 대한 선택을 할 때도 그대로 두고 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의 방식은 바로 존중함입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사랑이군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자유의 범위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사랑하니까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를 존중함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을 못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선하고 아름답게 다시 이끄실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존중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선택을 그대로 지켜보시고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엔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나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죄와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있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선한 역사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배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을 가는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강압적으로 막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죄에 넘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된 선택마저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신은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악된 선택을 할 거라는 그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끔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인격을 성숙하게끔 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정신 수양이나 명상으로는 인간이 성장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남조선의 한 목사님이 전한 말씀 중에 마음에 담기는 말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실까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지우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이겨내고 성장해야 합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연약함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회개함으로써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도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회개를 마음의 죄책감을 지우는 정도로만 여길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일부러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모르는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죄와 싸우고 싸우다가 잘못을 하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의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법칙대로 징계를 임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다가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징계 없이 용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선택을 허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우리의 선택을 막지는 않으시지만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선택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물거품의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것을 예로 들어보자면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물을 먹기 원하시면 우리가 갈증을 느끼도록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물을 먹고 싶도록 만든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개입을 하심으로 그 상황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우리는이런하나님의부드러운개입을잘알아볼수있는영적인능력즉눈을키워야할것같습니다이런하나님의개입을알게되면하나님을향한신뢰도가더욱깊어지게될테니까요
그렇습니다우리에겐이러한하나님의개입을알아볼수있는영적인눈과귀가있어야하는겁니다
그러면목사님영적인실력은어떻게준비할수있나요
네이런영적인실력은꾸준한경건생활을통해서키워갈수있습니다날마다정해진기도시간이나정해진말씀묵상시간을가질때하나님께서그시간에우리에게부드럽게개입하셔서마음과생각을이끌어가시는것입니다매일매일경건생활가운데하나님께이끌림을받는그런모두가되기를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나눈내용을한번정리해보겠습니다룻기에나타난우연이라는단어와마침이라는단어를살펴보면서인간의자유로운선택과하나님의계획에대해서알아봤습니다
네인간이가진자유로운선택은그범위가제한되어있습니다그것은우리가개연성에따라무언가를선택하기때문입니다그리고무한히자유로운분은오직하나님한분밖에는없습니다
맞습니다하나님께서는우리가죄에대한선택을하실것을아시고그것을더욱선하게사용하시기위한계획을가지고계십니다그래서우리에게는회개가중요하다고말할수있습니다회개할때하나님의선한계획이내삶에풀어지기때문입니다
네회개를통해서성장과성숙이이루어진다는것도기억하시길바랍니다오늘내용을마음에새기는모든북조선성도님들이되기를소망합니다두분은오늘내용을통해느낀점이있다면어떤것일까요
네저는지금까지가장궁금한것이죄에대한것이었는데요오늘그부분에대해서말씀나눌수있어서정말감사했습니다사실왜하나님께서인간이죄를짓도록그냥두셨는지이해가안되었거든요그런데오늘목사님말씀을듣고보니이해가됩니다사실우리가가장갈망하는것중에하나가자유잖아요누구나타인의간섭을받지않고본인의의지대로살고싶어하죠그런갈망을허락하시는분이하나님이라는사실에놀랬습니다북조선의많은분들또한자유를갈망하고있습니다권력에의한통제나압박이아닌자기의지대로살고싶어하는바람과그자유를위해서자유를지키려고하는많은분들이애쓴다고할수있죠하나님께서자유의지를주시지않으셨다면우리는그냥그체제에순응하며살았을겁니다그나라가자유롭지못하다는생각조차할수없을지도모르죠그러니하나님안에서바른자유의모습을추구해나가는과정이참중요한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네감사합니다사무엘형제님께서는어떤것을느끼셨을까요
네저는오늘가장먼저회개라는단어를들으면서어릴때부터북조선에서해왔던생활총화와호상비판이생각났습니다참신기한거는그생활총화호상비판시간에내가무엇을잘못했는지를맨날말하면서도신기했던게잘못이끊이질않았다라는것입니다아무리봐도저는죄인이고지금도여전히죄인인것같고요그래야우리가가는길은하나님께서우리를가만히놔둔다면죄의길로밖에갈수없는것이죠그래야우리가하나님앞에왜우리가이런상황이됐습니까하나님은왜이렇게내버려두셨습니까라고말할수없게된다라는것을저는좀마음에많이와닿았던것같습니다그럼이러한죄인이맨날죄인으로밖에살수없느냐라고했을때오늘성경에서우연히보아스가우연히지나가는그사람을보고이우연이라는단어가많이와닿았던것같아요하나님안에서우리의선택하나하나가다우연이아니다라는결론이저한테는좀왔습니다내가오늘기도하고내가오늘회개하고내가하나님께더가까이가려고하는이선택모든모든순간들이다만들어져서하나님의그때에보시면출애굽을하나님께서시키실때도바로와그모든죄악이찼던그때에그리고이스라엘백성들이400년동안우리전주에나눴던것처럼희망이없이기도하는아무것도안보이지만그들이기도가쌓였던그때에하나님께서는우리의그한순간한순간의선택들과한순간한순간찾아오는그상황에서대처하는그모든것들을다기억하고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예정하여 주시는 참 놀라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날 붙들소서.